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므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 오늘 새해 벽두에 묵상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감각을 주님에게 집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뇌리와 가슴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뇌리를 계속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여러분 뇌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일어나면은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잡음들이 우리 귀를 때리는데 우리의 눈에 시선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2020년 첫 재직회를 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대부분의 재직들이 재직회에 참석하기 전에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4개월이 넘게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는 에스겔서 34장을 볼 차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내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목자들이 내 흩어진 양들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도다. 그 다음 목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내 양들을 잡아먹고 산으로 흩어지게 한 것은 바로 너희 목자들이다. 내 양들을 찢는 이리와 늑대는 딴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목자들의 직분을 박탈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치는 목자로 부르신 재직들, 부서장들, 구역 인도자들, 그리고 저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어떤 목자냐? 우리는 다음 주일에는 예배 전체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 CCM계를 주도했던 듀엣 소리엘, 그 소리엘의 멤버이셨던 지명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현재 LA 나성영락교회에서 풀타임 찬양 사역자로 섬기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15년 동안 어떤 찬양팀도 방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찬양 전담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찬양 예배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찬양을 할 텐데 주옥과 같은 가사들, 멜로디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핵심 진리들을 또 잘 새기고 우리 마음 중심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로 산문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주 말씀 중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받지 못하셨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이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확신하며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재직회를 마치고 다음 주 예정된 찬양 예배를 고대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재직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다짐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를 텐데 하나님 사랑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1장 1절서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제자도의 길을 줄곧 걸어온 이래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 형제, 처자, 그물, 친구들, 배 다 버리고 24/7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넘게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전직 어부 친구들을 이끌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두 번이나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 얼마든지 믿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연약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를 따라서 예전의 전직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라는 거 또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과 됨됨이로는 도저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결론 지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시 예전의 어부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21장 1절서부터 4절을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물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21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밤새 노력했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리로 던지라고 지시하시고 말씀대로 던지자 고기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힙니다. 예수님은 그 잡은 물고기 가운데 일부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모두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왔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부르시다가 오늘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배, 그물, 그리고 물고기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나를 더 사랑하기에 이것들을 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사랑하다라는 단어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아가파오.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지고의 사랑으로,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가장 고상한 사랑으로,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용한 단어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다릅니다. 주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필레오는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 간의, 친구 간의 따뜻한 사랑,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이게 필레오입니다. 베드로는 양심이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주님께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허풍이 컸는데 이제는 거품이 다 꺼진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에다 말을 덧붙인 겁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지고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의 한계 내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My Lam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사역을. 나의 취약하고 약하고 위험하고 방황하고 잡아먹히기 쉬운 양들을 돌보라.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나 대신 이들을 잘 돌보라.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 이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내보냄이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내보냄과 같도다. 나가면은 백발백중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취약한 제자들입니다. 네, 이들을 돌보라. 어린 양을 돌보라고. 이게 너의 콜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설교 전담 목사, 이런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고 연습하고 리허설까지 몇 번 하고 여기 올라와서 theatrics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가르치는 거 전담 목사라는 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목사는 말 그대로 패스터다. 패스터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다. 3D 업종인 사람이다. 머리에 지식이 많지 않아도, 말 똑바로 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하지 못해도 양들을 사랑하기에 그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다른 수많은 지식 없어도 양떼들을 복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상식 차원으로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16절에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내 어린 양을 치라 My lamb 하셨는데 이제는 My sheep 하십니다. 어린 양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양까지 다 치라. 양치기. 목회자는 취약한 양, 강한 양, 어떤 양 구분하지 않고 다 치는 자다, 섬기는 자다. 우리 교회는 주로 배운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주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노인네들만 다니는 교회다. 목회자의 콜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오만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양들을 다 돌보라.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를 보면 이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처음 두 번은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나는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단계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형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너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세상에서도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고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독립운동하다가 나라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남의 자식인데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고 애가 죽을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데 뛰어들어서 애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 형제의 사랑으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랑이라도 있었다면은 내가 죽을 때 너 같이 잡아 죽이지도 않는데 도망가고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원어 표현을 보고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비통해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grieved, 비통해 했다고. 대단히 슬퍼했다고. 왜?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 번 물으신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또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면 필레오의 사랑도 되지 못했다 하는 것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너 지금 왜 돌아와서 낚시를 하고 앉아있냐? 물고기를 잡고 앉아있느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업으로 불렀는데 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너는 내 양을 먹이는 자라고. 내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해준 대로 내 양들을 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그리고 양들도 내 음성을 다 들으면은 따라올 줄 알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이겁니다. 너 이제 도망가지 말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 18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남이 너를 데려가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리라. 남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평생 부활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나중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므로서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그 당시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만 매달려 죽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가?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시 패스에게 해줘갖고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됐다, 이게 아니라 이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퀵필레 회장처럼 해갖고 대기업 회장이 되게 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무슨 일이 닥치건 나를 끝까지 따르라. 도망가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내용, 논리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거를 세 번이나 물으시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제자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크리스천의 삶 이게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 교회에 들어앉아 있는 수많은 교인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없이 열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 전도까지 하고 또 사람들 구제하기까지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강아지 사랑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목회의 유일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할 때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죽을 맛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두렵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참 목사 노릇하는 게 지루하고 단조롭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교회를 열었다가 문 닫고 열었다가 문 닫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 이웃을 내 피붙이조차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는 거룩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룩의 배경이 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거룩이 없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신약만 보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에 근거한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너희도 나와 같이 죽으라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경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계속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삶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내 능력을 봤다고, 내 지혜를 봤다고, 나의 주권을 다 봤다고. 그러니 이제는 나와 같은 하나님은 니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오만 우상들 신들을 통해서 다 봤으니 이제는 너희가 분명히 똑똑히 봤으니 이제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있는 613가지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수백 군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내 계명 다 지키라고. 장을 넘길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저 지키라 그러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서 이 사랑의 원동력으로 주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약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계명 지킨다고.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 가운데 헛소리다. 그 다음 두 절 지나서 23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내 계명 지킨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와 내가 동거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들은 원천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제는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은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나는 원래 그렇게 과격하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하는 도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권하시는데, 물론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자 나도 모르는 파워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사랑하고 살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정말 단순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강아지 사랑 말고. 그건 발바닥 믿는 사람도 하는 사랑이고 기독교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주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신 그대로 삽니다.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에요.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핵심,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네가 스스로 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남이 나를 데려가는 삶,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삶,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을 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이제는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도의 핵심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계획과 야망과 포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죽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도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볼 때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 당하는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띠 띄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 다시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 여러분, 이 얘기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뛰쳐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에, 아, 저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진리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분은 계속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역을 맡기신 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듯이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서 하신 말씀, 요한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삼복음서에서는 제자도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재해석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첫째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리고 둘째 나를 끝까지 따른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사에게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리크루트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하자 저거를 하자 으쌰 으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듯이 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제발 내려놓고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하는 척 하지 말고 그거 다 제발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가시밭 길을 간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을 오늘 다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본론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부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 없애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쫓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처지고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참 주님 보시기에 한심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라톤에서 빨리 가건 늦게 가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오순절 강림절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곧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엄청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다, 나와 같은 사람 별로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같은 화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건 다른 제자들이건 우리도 제자 도의 길을 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다 도망갈 때가 많은 거예요. 자신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옛날 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래 봐야 그것 때문에 가정은 다 파산하고 애들은 다 잘못되고 비즈니스 되는 거 없고 그래서 나는 옛날 일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재직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제자도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지금까지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은 앞으로는 겸손하게 주님과 같이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살면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계속 따르다가 모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